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안녕하십니까 조미영입니다. 한국에선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확산 중이어서 5명 이상은 모이기 힘든데요.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거나 가족 모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물을 많이 산다고 합니다. 이 선물로나마 아쉬운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겠죠. 북한도 아직 방역 단계가 풀리지 않아서 명절 세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해산가 삼지연 씨는 다시 봉쇄됐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간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설 명절 가능한 풍족하게 즐겁게 잘 보내시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첫 곡 소녀시대가 부릅니다. 힘내. 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다음 주 17일이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한 지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조사위원회를 영어 약자로 COI라고 하는데요. 아마 북한 청취자들께서는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북한 인권 문제가 정말 국제사회 주요 의제로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유엔 조사위원회 북한 인권 보고서 발표 7주년을 맞아서 이 보고서 어떤 거고 북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방송을 자주 들으셨던 분이라면 네. 아마 북한인권조사위원회라는 이 명칭을 들으셨을 텐데 여기를 꾸리게 된 유엔에서 그린 거잖아요. 과정부터 네.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 위원회는 2013년 3월에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꾸려졌는데요. 이때 이제 결의를 했는데 표결을 하지 않고 그냥 합의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표결 절차 없이도 뭐 꾸려도 된다, 뭐 이런 어떤 동의가 좀 있었던 거고,
네.
그동안에 이제 유엔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면서 개선을 촉구하는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3월에 보통 개최하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계류안 매년 채택을 해왔고요. 그리고 또 2005년부터는 12월에 보통 채택이 되는데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북한을 대상으로 인권 특별 보고관도 임명을 했습니다. 이 인권 특별 보고관은 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계속 관찰을 하면서 유엔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북한 당국이 이런 유엔의 공고나 이런 내용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북한 인권 문제가 개선이 안 돼서 그 다음 단계 조치로 북한을 대상으로 인권조사위원회를 꾸렸고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들도 이건 정말 필요하다. 공통된 의식이 있어서 그냥 합의로 그냥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인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 조사위원회가 꾸려진 건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가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가 꾸려졌다. 이런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꼭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네.
거네요. 이 유엔에서 인권조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유엔에서 이런 인권조사위원회 꾸릴 때 보통 분쟁지역이나 이런 전쟁이 벌어졌을 때 반인도 범죄가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조사할 때 인권조사위원회를 꾸립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국제인도법이나 국제인권법에 중대한 위반을 했을 때 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실태를 파악을 하는 건데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조사가 기본 목적인데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이런 뭐 국제법적인 처벌의 근거로도 사용이 됩니다.
네. 그동안 유엔에서 인권조사위원회를 조직한 나라들, 북한 말고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나요?
대표적으로요, 2003년 2월에 그 수단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요. 다르푸르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인종 간 갈등이 있어서 인종 학살까지 벌어진 사건인데, 유엔이 이듬해, 그러니까 2004년에 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조사를 했더니, 이 분쟁에서 3년간 최소 4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학살당한 사람도 꽤 있고요.
네.
난민이 250만 명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과 종교 문제로 벌어진 그런 반인도 범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옆에 있는 나라인데 2006년에 동티모르에서 내전이 발생해서 유엔 조사위원회가 꾸려진 적이 있고, 그리고 2011년에 아마 북한 주민들도 좀 아실 것 같은데 리비아의 가다피,
네.
이때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는데 가다피가 정말 그 용병까지 고용을 해가지고 시위하는 주민들을 무차별하게 탄압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를 상대로 인권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수리아도 내전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수리아를 대상으로 2013년에 유엔 인권조사위원회가 꾸려진 바 있습니다.
유엔 인권조사위원회가 이게 주로 분쟁 지역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꾸려져 왔네요.
네.
근데 북한은 분쟁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북한 내에서 뭐 내전이 일어나거나 이러지도 못하니까. 근데 인권조사위원회가 설치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인권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정말 심각한지, 그럼 심각하다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평시 상황에서 이런 조사위원회가 꾸려진 건 북한이 유일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유엔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인권조사위원회를 꾸린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제인권법에 보호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해당 나라가 자기 나라 인민을 보호하지 못할 때 이거는 주권과 관계없이 국제사회가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 네. 조사위원을 꾸려가지고 북한의 인권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한 거고요. 뭐 앞서 좀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인권결의안이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그런 제도도 굉장히 인권 쪽에서는 강력한 조치인데 개선이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또 꾸려진 겁니다. 이 조사위원회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위원회인데 중립적인 그 관점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북한의 인권유림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결성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인권 실태를 어떻게 조사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막 조사가 좀 더 네. 편향되게 나오거나 이러면 뭐 북한에서도 반박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네.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건 뭐 유엔도 이런 조사 경험이 많기 때문에 조사를 최대한 그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한쪽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다 듣습니다. 그래서 조사 기간은 한 1년 정도 걸렸고 방법은 다양한 피해자들 증언도 듣고 전문가도 면담을 하고 또 사람들을 다 모여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그 증언도 듣고 하는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북한 문헌 비롯해서 국내의 보고서도 다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80개 나라의 보고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도 있는데 이건 북한이 거부를 했어요. 아예 이거는 뭐 유엔 인권조사위원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원래는 들어가서 조사해야 균형이 맞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끝에 2014년 2월 17일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의 종합 보고서로 꼽혀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런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린 보고서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북한 주민들은 이런 조사위원회가 있는지도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고 북한 인권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의미는 어떤 좀 짚어주시죠.
먼저 이 보고서가 372쪽 정도 되는데요. 이 정말 체계적으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아주 조목조목 정리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가 되는 그런 기본 자료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모든 영역에서 이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일종의 좀 지침서 역할, 기준점 역할 그런 보고서로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고서에서 결론을 내릴 때 북한에서 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도 제시가 됐는데 이 반인도 범죄라는 게 엄청난 죄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강제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잖아요.
네.
여기에 버금가는 범죄가 북한에서 일어난다고 유엔에서 이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국제사회에 공고를 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그 전과 이후에 차이점이 있나요?
네,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북한 인권 운동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인권을 다루는 방식에서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그 북한 인권 운동 측면에서 보면 2014년 2월에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많지는 않아요. 사실 북한 인권단체가 많지는 않은데 그 단체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 데 집중을 했어요. 정말 심각한 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있다. 계속 네. 목소리를 한 20여 년 외쳐왔거든요. 그런데 이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이런 인권단체들의 목소리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
네.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근데
이후부터는 단순히 뭐 인권 상황을 폭로하는 데 초점이 한 게 아니라 인권 유린에 가담한 사람, 책임 있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그런 활동으로 지금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방식도 달라졌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좀 살펴보고 개선하라 이런 공고에 그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반인도 범죄로 규정을 했고요. 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북한 인권 상황을 의제로 다루고 있어요. 계속 몇 년 동안 다뤄왔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전 세계의 어떤 수뇌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2015년 6월에 서울에 북한 인권 유엔 현장 사무소라는 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살펴보고 그걸 유엔에 보고하는 조직이 서울에 설치가 된 점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유엔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현장 사무소를 설치한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이 현장 사무소도 보통은 유엔이 분쟁 지역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인권 침해가 심각한 나라를 대상으로 보통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 현장 사무소가 북한과 가까운 서울에 설치됐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고 현장 사무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 유엔 그 인권조사위원회에서 그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자료 수집을 하고 있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축적을 해놨다가 나중에 뭐 국제형사재판소나 이럴 때 처벌을 할 때 근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지금 서울에 있는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맡아서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유엔에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상시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 사무소 위치가 서울에 있는 거잖아요.
네.
서울에 둔데도 뭐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네. 사실 이제 현장 사무소 설치 이야기가 나왔을 때 후보지로 한국 그리고 타이, 태국, 일본이 거론이 됐는데 결국 서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서울은 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탈북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 서울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원이나 합동신문 이런 걸 받을 때 또 인권 실태 조사를 계속 해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보다 서울에서 북한 인권 실태 파악하기가 가장 좋다는 게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서울에 설치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나중에라도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준비가 그러면 지금부터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미 뭐 현장 사무소가 2015년에 설치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5년이 훌쩍 넘어갔는데 그동안 쌓인 자료들이 꽤 많고 또 기록으로 보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은 자꾸 그러잖아요. 뭐 주권이다. 뭐 주권이 더 중요하다. 인권보다 자주권이 더 중요하다 하는데 네. 그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 21세기에서 인권 문제는 주권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반인도 범죄는 이건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라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처벌을 하는 게 현대사회의 그런 인권 그 정책입니다. 수단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다르푸르 사태와 관련해서 그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습니다. 2009년, 2010년 두 차례 발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국제형사재판소 해당하는 영역의 나라로 들어오면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코티디부아르 전직 대통령도 내전과 관련해서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 조사를 해가지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이제 압송이 됐거든요. 그게 2011년 11월인데 네덜란드 헤이그에 국제형사재판소로 압송이 돼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 반인도 범죄로 재판을 받은 거거든요.
네.
앞으로 북한의 뭐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 그리고 북한 전역에서 벌어지는 반인도 범죄 어떤 책임자들, 가해자들은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언젠가 처벌이 된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 유엔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7주년을 맞아 그 의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김유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의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을 인권 탄압에서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주가 부릅니다. 누구보다 널 사랑해.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 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내가 본 한국. 오늘 이야기 반려동물. 아지야, 아지야. 길을 가던 할머니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며 누군가를 불렀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저쪽 길모퉁이에서 갈색 강아지 한 마리가 막 달려왔다. 털이 곱슬곱슬하고 눈동자가 새까만 게 아주 귀엽게 생긴 강아지였다. 할머니랑 산책하러 나온 모양이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아지야 안녕 하며 인사를 건넸다. 아지도 사람들에게 꼬리를 저으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그러던 중 할머니가 아지에게 다가오는 한 아줌마에게 아유 그 집 강아지는 왜 안 데리고 나왔어? 라고 물었다. 아줌마는 유치원에 맡겼다고 말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분명 강아지를 물어본 것 같은데 유치원에 갔다고 한 거다. 아줌마의 말소리가 더욱 또렷이 들렸다. 아유, 다음 달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 맡길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유치원에 보냈어요. 분명 강아지 유치원이라고 한다. 좀 충격적이었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강아지 유치원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애견 카페나 호텔까지도 있는데 유치원이 있다는 게 그리 놀랄 일은 아닌 것 같다. 애견 유치원. 참 한국은 동물들도 사람 대접을 받는 것 같다. 아프면 병원을 가고 성격에 문제가 있으면 정신과 치료도 받고 심심하면 놀이시설에 가고 교육도 받는다. 심지어 호텔까지 있으니 그 삶이 사람 못지않다.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처럼 국가기관의 동물의 존재를 등록해야 한다는 거다. 개든 고양이든 어디서 데려왔든 태어났든 제일 먼저 주인이 해야 할 일은 즉시 동물을 등록하는 거다. 사람이 주민등록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요즘 개민증을 해주는 데도 생겨 인기다. 개의 사진과 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까지 상세하게 기록해 신상을 명확히 구별한다. 특히 중성화 여부가 추가된 것이 눈에 띄었다.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여 별의별 것을 다 만들고 해내는 한국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임이나 카페를 만들어 서로 소통을 하며 보다 나은 동물들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한다. 간혹 건강이나 경제적 문제가 생겨 중간에 기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동물을 정말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정서적으로 의지하려고 키우는 반려동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동물들이라 먹이고 입히고 아프면 치료까지 해주고 죽으면 장례도 치러준다.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습에서 생명을 대하는 한국 사람들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것 같다.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러시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지금 세계 주요 나라를 이렇게 쭉 훑어보는 시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는 너무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몇 개 나라가 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제 북한과 좀 관계 있는 중요한 나라 살펴볼 텐데, 근데 막 나라만 쭉 살펴보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러시아 이후에 새로운 나라로 넘어가기 전에 다른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네, 주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사 맞은 기억 있어요? 어렸을 때?
주사기. 네. 주사기를, 네, 맞기도 했었고, 어렸을 때, 네, 주사기 갖고 노는 그 병원 놀이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주사기 가지고 막 노는 거예요?
주사기를, 네, 물 채워가지고.
물총처럼 이렇게 쏘고.
물총처럼 쏘는 것보다 어디다 이렇게 꾹 꼽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쫙 넣어야 되잖아요. 거? 의사처럼. 근데 어디 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네, 베개에다가 주사바늘 확 꽂고
물 넣어가지고
물 쑥 넣어버리고 그래서 엄마한테 엄청 혼나고 어렸을 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주사기 가지고 노는, 네, 기억이 어렸을 때 잠깐 있는데 저희는 그냥 물 넣어서 누가 멀리 물을 보내나 이런 놀이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근데 납니다. 그게 되게 그 어렸을 때는 갖고 놀게 재밌는 장난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이 주사기에 대해서.
네, 오늘 그 주사기에 대해서 얘기할, 네, 텐데요. 이 주사기는 아까 베개에다가 물을 넣었다 그랬는데 원래는 몸 안으로 약물이나 또는 이제 수액 이런 걸 넣을 때 또는 혈액을 이렇게 채취할 때.
피 뽑을 때.
네, 피 뽑을 때. 네.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도구인데요. 이게 1853년에 프랑스에서 개발된 도구라고 하네요.
아, 최초 시작은 프랑스에서.
네, 이게 이제 조금 빠르게 약물의 성분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1850년대 만들어졌으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만들어진 이 주사기의 모양이 지금 거의 안 바뀐 채 21세기까지는, 네,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약을 먹는 거랑 주사 맞는 게 그 몸에서 느끼는 효과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약을 넣는 게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잖아요.
약을 먹는 거.
이제 그렇죠. 이제 주사기라는 게 약을 몸 안에 넣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사실 생각해 보면 약을 먹어도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할까? 이제 이런 궁금증이 사실 듭니다. 근데 이 작고 간단한 도구가 등장하면서 인류의 의학 기술에는 혁명적인 발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약을 어떤 식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썼냐면 연고처럼 몸에 이렇게 피부에 바르는 거. 또는 이제 입에 먹는 거.
네네.
이제 알약도 있고 가루약도 있죠. 주로 이런 식으로 약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먹는 약 같은 경우는 소화가 되면서 약효가 떨어진대요.
아, 네.
그냥 약이 소화돼 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쓸모없이 그냥 몸 밖으로 나가버리는 경우도 많대요. 물론 몸에 약이 흡수되기도 하지만.
네.
근데 어쨌든 반절 흡수되고 반절은 그냥 소화돼 버리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피부에 이거 약을 바르는 경우에는 피부 표면에 약이 남고 몸 안으로 들어가는 약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의 들어가나요? 그렇게 발라가지고.
근데 원래 연고라는 것은 몸 안으로 흡수되도록 하는 건데 네네. 흡수가 다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정도에는 흡수가 그렇죠,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약효가 네. 먹는 약이든 몸에 바르는 연고든 약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약물을 몸 안쪽으로 바로 주사기를 이용해서 넣으면 효과가 대단히 빠르기도 하고 효과가 높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주사 방법은 사실 네. 간단하죠. 뭐 얘기했던
저희가
것처럼.
지금은 뭐 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때는 네. 그게 뭔가 혁명적인, 그렇죠. 혁명적인 일이었네요.
그 전까지는 약을 먹거나 바르기만 했던 거 같아요.
당연히 주사 맞으면 빨리 효과가 보겠지 이런 거 너무 당연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 주사는 단순하잖아요. 그냥 네. 주사 바늘을 몸에 이렇게 넣어서 그냥 꾹 눌러서 약을 몸 안으로
그렇죠.
집어넣는
네.
굉장히 단순한 방법. 방법도 단순하고 효과도 높고. 주사기 생김새는 전 세계가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일단 주사기 약물이 담긴 주사통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고 두껍게. 그리고 주사통에서 약물을 밀어내는. 이거 우리 이제 영어로는 피스톤이라고 하죠. 그리고 끝에 달려있는 주사 바늘 크게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모양을 살펴보면 침선이라는 곳도 있대요. 그러니까 주사의 바늘 보면 바늘 끝을 보면 요것을 침선이라고 부르는데 자세히 보면 이게 사선으로 날카롭게 이렇게
네,
돼 있죠.
맞아요.
예, 주사 바늘 비스듬합니다. 끝부분이 네, 여기를 네. 침선이라고 부른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주사 바늘이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가느다란 금속 막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루어록 팁이라고 이거 좀 복잡한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주사통하고 바늘하고 이걸 연결할 때 그냥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사처럼 돌려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루어록 팁이라고 나사처럼 당긴 그 끝부분 주사통에 있는 그걸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손가락 받침 있는 거 아시죠? 주사기 통에 보면 통 이쪽에 이렇게 엄지손가락, 네. 검지손가락 받칠 수 있게 네네. 손가락 받침도 돼 있고요. 그리고 이 피스톤 끝에 보면 엄지로 누를 수 있도록 동그랗게 약간 납작하고 동그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주사통에는 눈금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약을 넣어야 될지 그 눈금으로 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스톤 끝에 보면 이 주사통 안쪽으로 들어가는 피스톤 끝에 보면 그거 고무로 돼 있는 거 아세요? 기억나세요? 고무 패킹이 피스톤 끝에 이렇게 살짝 달려있죠.
여기 자세히 본 사람도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그렇죠. 자세히 안 뜯어보면 모를 수 있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바늘 끝에 마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은근히 주사기가 단순한데 또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개의 도구로 한 10여 개에 드는 도구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사기라고 합니다.
네. 병원에 가보면 그 주사기를 보게 되면은
네네.
그 어떤 주사기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너무 커가지고 그렇죠. 저걸 사람한테 놓나 싶을 정도로 큰 것도 있고
네.
또 어떤 주사기는 너무 날씬하고 이렇게 가늘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연필처럼 가는 주사기도 있죠.
네, 이게 네. 주사기마다 좀 다르던데 이유가 있는 거겠죠?
네, 이게 크기마다 용도도 다르다고 합니다. 주사기 쓰임새가 좀 다른데 주사기의 용량은 보통은 cc 또는 밀리리터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고 하는데 숫자가 클수록 용량이 크다고 합니다. 주사 바늘의 굵기는 이제 게이지로 표시하고 주사 바늘의 길이는 밀리미터로 표시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용량이라는 거예요. 용량. cc 또는 밀리리터로 표시되는 주사기의 용량인데 1cc짜리 주사기 이것은 인슐린 같은 거 주사할 때는 이렇게 얇은 1cc짜리 주사기를 하고 또 피부에 이렇게 테스트 실험용 주사기도 이 1cc짜리 주사기를 사용한다고 네. 합니다.
요거는 그거죠. 어떤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그 약물에 그렇죠.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나 없나 그렇죠. 테스트하는 주사기.
네, 이럴 때는 1cc짜리 주사기가 굉장히 가는 예를 들면 연필 정도 굵기에 아주 가는 주사기를 이럴 때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근육에 주사하는 경우가 있대요. 근육 주사를 할 때에는 3cc짜리 주사기를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cc짜리 주사기, 이거 조금 약간 우리가 흔히 자주 보는 주사기, 조금 두꺼운 주사기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항생제 같은 거 주사할 때는 여기 이 주사기, 10cc짜리 주사기를 많이 쓴다는 거고요.
페니실린 맞고 그렇죠. 이럴 때는 네, 이거겠네요. 네.
용량이 아주 큰 20cc짜리 주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다양한 용도로 이것도 역시 이제 큰 타박신이라고 하는 이런 주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주사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끝에 바늘이 없는데 50cc짜리라고 그래서 굉장히 굵직한 주사기가 있다고 해요. 아마 여러분 이런 주사기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굉장히 굵은 주사기 이것은 관장용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는 위에 음식을 넣을 때 네네. 주사기가 없는 이런 50cc짜리 뭐 주사기를 이용해서 위에 음식을 넣는다거나 이런 용도로 쓰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을 채취할 때, 피를 뽑을 때 쓰는 체혈용 주사기는 10ml 혈액 검사용 주사기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굉장히 작은 주사기죠.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주사기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한 6, 7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본 거는 몇 가지 안 됐던 것 같아요. 아주 얇은 거, 알레르기 반응 체크할 네네. 때 거랑 페니실린 맞을 때 주사기 정도,
그 정도.
봤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거보다 더 얇고 막 이게 다양한 주사기들을 병원에서 그렇죠. 보게 되더라고요.
한 7개, 8개 정도의 주사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한국에 처음 도착해가지고 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먼저 싹 받게 되잖아요. 네. 탈북민들이. 네. 그때 피를 뽑아요.
아, 그래요?
그때 엄청 두꺼운 주사기 가져와가지고.
혈액채취용으로.
네, 혈액채취용 주사기로 이렇게 피를 뽑는데 그때 이거 보고 어우, 우리 먹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뽑냐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게 주사를 놓을 때 근데 주로 엉덩이나 팔에 많이 놓잖아요. 네. 사람 몸이 얼마나 이게 커요. 근데 이 중에서 굳이 팔 아니면 딱 엉덩이에만 놓는 이유가
그러니까요.
있나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주사기마다 이 주사기 놓는 위치가 좀 달라요. 주사를 놓는 위치가.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환자의 몸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약을 주사하느냐에 따라서 주사를 놓는 위치나 방법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주사를 맞는 부위를 크게 둘로 굳이 나눠봐라 하면 첫 번째는 근육, 두 번째는 혈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대요. 물론 이제 그 외에 피부에다 놓는 주사까지 이제 포함하면 세 가지 정도 되는 건데요. 보통 주사를 근육에 놓아야 될 경우에는 근육이 많은 엉덩이 쪽에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주사는 주로 엉덩이 주사 쪽을 많이
그렇군요.
놓는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혈관에 놓아야 되는 약물이 있대요. 이럴 경우에는 혈관을 찾기 쉬운 팔에 주사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쫙쫙 때려가면서 그렇죠, 핏줄을 그렇죠. 올린
그때는
다음에
혈관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에 넣어야 되는 약물과 혈관에 넣어야 되는 약물 때문에 근육주사는 주로 엉덩이 쪽으로 혈관주사는 주로 팔 쪽으로 주사를 놓는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피부 주사도 있다고 합니다. 피부 쪽에 놓아야 되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네. 엉덩이에다가 주사 놓는 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항상. 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근육에 넣어야 되는 주사는 보통은 다 엉덩이에 놓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근육 주사를 원래 엉덩이에 놔야 되는데 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엉덩이가 근육이 거의 없다 그래요. 근육이 아직 발달이 덜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엉덩이는 잘 안 놓는다고 합니다. 막 태어난 아기 같은
막 태어난 아기는.
그런 아이는 이제 또 다른 쪽에다가 주사를 놓고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초등학생이 네. 좀 돼서 엉덩이에 근육이 생길 때 그때 이제 근육 주사를 엉덩이 쪽 놓기 시작한다고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엉덩이 쪽 주사를 맞고 나면 뭔가 네. 뻐근한 그
그렇죠.
느낌이 있었던
근육에
것 같아요.
근육에 약물이 들어간 거죠.
아, 그래서 그렇게 뻐근한 네. 느낌이 있었던 네. 거군요.
그래서 이게... 근육 주사는 조금 아픕니다. 혈관 주사에 비해서.
아, 네. 맞아요.
피부 주사라든가 근육 주사는 약간 아프고요.
네.
혈관 주사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하네요.
혈관 주사는 근데 또 네. 혈관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바늘 꼽으니까
꽂을 때만 조금 아픈 거죠.
그리고 엉덩이 주사는 참 네. 살이 많아서 뭔가 이렇게 탁 때리면서 네. 놔주시잖아요. 간호사분들이.
그러니까 엉덩이 주사는 꽂을 때는 그렇게 안 아픈데 약을 넣을 때 좀 아프죠.
그렇죠. 그렇죠.
혈관 주사는 꽂을 때 좀 아프지만 약이 들어갈 때는 그렇게 아프지는 않는.
그리고 꽂을 때 네. 이게 또 제 눈에 보이잖아요. 팔에다 놓으니까.
아, 그렇군요. 왜 굳이 보세요?
저는 무서워하면서도 그걸 그렇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 아, 그랬군요. 이게 어떤 약은 근육에 주사하고 어떤 약은 혈관에 주사한다라고 하는데 그 그렇죠. 약은 어떤 식으로 나누는지 조금 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조금 전문적인데요. 이제 네. 아까 크게 둘이라고 그랬고 세부적으로 하면 셋, 피부주사까지 있다고 그랬는데 피부주사 같은 경우는 약을 천천히 주입해야 될 때는 피부주사를 놓는다고 하네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피부 반응을 살펴본다거나 예를 들어 알레르기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걸 살펴볼 때에는 근육이나 혈관에 확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살짝 놓는데요. 그리고 과민성. 아, 이게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 이럴 때는 이제 피부주사를 살짝 놓는 건데, 그 외에 이제 인슐린 처치하는 것, 그 다음에 수술 전에 약물을 넣어야 될 때도 주로 피부 쪽에 놓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고요. 예방 백신도 피부에 놓는 예방 백신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피부로 스며든 약이 혈관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는 조금 느리게 나타나는데 다른 주사보다는 부작용은 적은 이런 방법이 피부 주사라고 합니다.
예방 백신은 주로 피부에 넣는 거죠.
네, 피부에 하는 예방 주사가 이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근육에 맞는 예방 주사도 물론 있기는 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아무래도 부작용 위험이 적은 피부에 놓는 백신이 조금 많다고 그러고요. 이 근육 주사 같은 경우는 엉덩이, 어깨 등에 이제 많이 하는데 약을 빠르게 투입해야 될 때는 근육 주사를 많이 넣는다고 합니다. 진통제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엉덩이 주사는 진짜 그냥 꽂는 순간 바로 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정말 탁 놓고 얼른 빼죠.
예, 빠르게 탁 빼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진통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엉덩이 근육 주사 많이 놓고요. 예방 접종 가운데에서도 어깨 쪽에 많이. 어깨 근육 쪽에 놓는 예방접종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12개월 미만의 막 태어난 아이 같은 경우는 근육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엉덩이 주사는 이제 놓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혈관 주사, 우리가 이제 정맥에 놓는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손 등이라든가 팔꿈치 쪽에 이제 많이 놓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응급 상황일 때. 그리고 약물을 장기간 넣어야 될 경우
네.
이럴 때는 이제 혈관 주사를 주로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액을 맞을 때도 혈관 주사를 이용하고요. 수혈을 할 때, 피를 공급할 때에도 혈관에 주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혈액 채취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장기간 약물 투여할 때에도 정맥 주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혈관 주사, 정맥 주사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약이 몸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주사기에 엮인 그런 자기만의 네. 기억들이 다 있을 것
그러겠네요.
같아요. 사람들은.
어렸을 때 기억나는 장면 있어요? 주사기 하면.
저는 뭐 주사기 많이 맞았어요. 북한에서는 뭐 네. 배 아파도 페니실린 맞고 골 아파도 페니실린 맞고 그
만병통치약이군요.
페니실린 한 방이면 다 해결이 됐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렇군요. 또 주사 맞지 않겠다고 네. 뭐 집을 뛰쳐나가고 울고불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혹시
그랬을
북한에도
텐데.
그런 말이 있나요? 불주사라는 말이 혹시 있었나요? 불주사.
아니요. 그런 말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저희 네. 어렸을 때는 불주사라는 저희 이제 그게 공식적인 용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어린들 사이에서 불주사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 불이 나오는 건 아니죠?
예?
불이 나오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예방 주사인데 네. 끝을 불로 살짝 소독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고 지금은 일회용 주사기를 쓰잖아요.
네.
한번 하고 버리는데 그때는 왠지 끝을 소독을 해서 주사를 사용했었어요.
재사용을 어린 했었던 시절에. 걸까요?
그래서 그게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불로 이렇게 끝을 뜨겁게 달궈서 하니까 실제로 뜨겁진 않았는데 그게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오늘은 주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 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공이다. 나라별로 많은 인기를 누리는 운동 경기 종목들이 있습니다. 보통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축구보다는 농구를 훨씬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미국 농구 선수들 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농구가 꽤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농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열의 아홉은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농구하면 존 우든 감독을 떠올린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든 감독은 2010년 10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운동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단 기록을 살펴보면 정말 엄청나네요. 그는 1960년에서 70년대 UCLA라는 미국 대학 농구팀을 이끌었습니다. 우든 감독이 부임해 오기 전까지 UCLA는 평범한 대학 농구팀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감독이 된 이후 전체 미국 대학 선수권대회에서 무려 10번이나 우승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우승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다니 우승 10번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가 봅니다. 우든 감독은 88경기를 연속으로 승리한 기록도 있고요. 29년의 지도자 생활 중 승률이 80%나 된다고 합니다. 10번 싸우면 8번은 이기는 감독. 정말 대단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든 감독은 현대 농구의 기초가 되는 수많은 전술을 창시했고 한 시대를 풍미한 뛰어난 선수들도 직접 지도했다고 합니다. 20세기 최고 지도자라고 평가될 만한 거죠. 그런데 우든 감독이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운동 지도자로 꼽히는 이유는 이런 엄청난 기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기장 안보다 밖에서 더 존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우든 감독은 선수들에게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실제로 실력보다 생활태도, 예절, 기본기를 강조했습니다. 한때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도 활동했던 우든은 학점이나 경기의 승리로 인정받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싫어했습니다. 그가 생각한 성공은 바로 이런 것이었죠.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성공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얻을 수 있는 자기 만족과 마음의 평화다.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우든 감독이 생각하는 성공 좀 다른 듯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에 대해 가르쳤고 그 말에 책임을 졌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이런 스승 밑에서 마음껏 농구 기량을 뽐내며 그 믿음에 보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설명절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이승윤의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